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의 13절까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우리에게 큰 힘과 또한 능력으로 다가와 지게 하시고 우린 이 말씀이 이끌려서 우리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태복음 26장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야기,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한 가지 좀 염려가 되는 것은 이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혹시 가지시는 건 아닌가, 그게 조금 염려가 됩니다. 혹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설교를 한다면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십자가 얘기는 뭐 들어봐야 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사실 있거든요. 그게 염려가 되죠. 그래서 현대교회 그 설교에 십자가가 사라진다, 이렇게들도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설교는 너무 식상해서 그것으로는 교인들 마음을 끌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자꾸 뭔가 좀 다른 말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부디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니기를 좀 바라면서 26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계로 함께 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장까지 예수님이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종말 이야기를 마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이런 좀 기분 나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그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이 제사장과 장로들 사이에서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 계획을 유월절은 하지 말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던 것이죠. 왜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자고 하냐면은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큰 명절입니다. 큰 명절이고 또 유월절 되면은 이제 다른 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루살렘에 이제 모여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제사장과 장로들에게는 이건 죽일 놈으로 되어 있지만은 백성들에게는 많은 인기가 있었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 예수님을 그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유월절에 죽인다면은 백성들로 인해서 큰 소요가 일어날 것이다. 그걸 염려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이렇게 의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그들 의도대로 흘러가지를 않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이 유월절에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과 장로들 의도와는 달리 예수님은 유월절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지시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사건이 어떤 인간의 의도나 또 인간의 계획,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로 이끌어 간 것이고 또 예수님 그 뜻에 복종을 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독생자 아들을 그처럼 죽으시는 것에 뜻을 두고 일하시냐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차라리 어떤 그 로마 황제처럼 권력의 자리에 앉게 하셔가지고 택하신 백성들을 그 예수님의 아래에 모으시면은 그게 훨씬 더 좋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를 아니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 앉혀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권력에 맛을 누리게 하는 그런 식으로 메시아의 일은 안 되죠. 왜 안 되냐면은 그렇게 해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겠습니까? 죄의 문제죠. 그게 여러분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란 말이죠. 예수님이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영웅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권력을 자기 백성을 다 모아드리고 또 그 백성들의 권력의 어떤 그 힘을 나누어서 그 힘을 누리도록 그렇게 한다고 해봐야 결국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이것뿐이지 그걸 다 누린다고 해도 결국은 죽는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 이렇게 알고 따르고 있지만은 그 제자들 가진 기대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긴 예수는 메시아다. 장차 로마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주의 나라로 세울 것이다. 그때가 되면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주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게 제자들이 갖고 있던 기대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냐면은 그 제자들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걸 잊고 있는 겁니다. 그 죽는다는 거. 이 문제를 무시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에 대한 기대를 예수께 두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양심대로 살았고 착한 일도 했고 죄를 짓지 않았고 나를 그렇게 스스로 여기는 그런 사람도 이 땅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 다 죽는다는 거죠. 다 죽는다. 지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인간이 죽는다는 건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여전히 죄 아래에 있다. 그 증거물이 죽음이에요. 죄 아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시고 지금 일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는 길을 가시는 것이고요. 이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살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는 길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을 했을 때 그걸 말렸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하지 마세요. 말렸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베드로에게 이득인데 그 예수가 죽어버리면 그 이득이 다 허사가 된다는 그런 계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앞서는 것이죠. 나의 죽음의 문제 이걸 잊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일인가. 이걸 알지를 못하고 단지 세상에서 이익에만 기대를 걸고 예수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그냥 팽개쳐버린 채 예수를 믿겠다고 설치고 있는 사람들의 실상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의 교회 실상이에요. 죄라고 하는 그 문제를 다 팽개쳐버리고 덮어버리고 생각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돌아올 육신의 기대에다가 어떤 믿음의 그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더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배경으로 해서 두 사람 반응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고 또 한 사람은 한 부리로 나오죠. 예수님의 그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책망하고 분기한 그 제자들. 그리고 제자의 대표로 14절 나오는 가룟 유다. 이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다니의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아주 귀한 향유를 한 옥합을 가져와서 식사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는 이 여인의 이름을 생략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보면은 이제 마리아로 그렇게 이름이 밝혀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한 향유라는 것은 나드 향유라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유다가 또 얘기한 걸 보면은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라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는 거 여러분 뭐 아실 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300데나리온이라면은 노동자가 300일 거의 1년 동안 일을 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액수에 해당됩니다. 지금 화폐로 따져본다면은 약 2천만 원쯤 된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고 보면은 이 여인이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린 향유는 2천만 원짜리 엄청난 그 값어치가 있는 그런 향유량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아는 향수는 샤넬 향수,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2천만 원짜리 향유라면은 엄청난 이 값어치가 있는 것인데, 그걸 예수님 머리에 쏟아 부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이 향유를 뭐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마리아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집이 보관되어 있던 향유라기보다도 아마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향유를 사서 가져온 것이 아닐까? 막 그렇게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자가 가지고 향유는 정말 엄청난 그 비싼 것이어서 함부로 취급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자는 그것을 머리에 부어버렸죠. 머리에 부어버렸으니까 땅에 흘려내서 이제 향유는 모색이 되어버립니다. 순식간 2천만 홀라당 까먹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2천만 원짜리, 2만 원짜리가 아니고요. 그 2천만 원이 되는 향유가 별 의미 없이 허비되어버리는 것. 그걸 여러분 원하기시냐고 말이죠. 우린 남을 돕고 기부할 때도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뭔가 보람이 되는 곳에 기부하고 뭔가 의미가 있는 곳에 돕고 쓰려고 합니다. 무조건 돕고 기부하지를 않습니다. 선별하고 골라서 돕죠. 2천만 원 가지고 장학금 준다. 그러면 그 대상 고릅니다. 공부 잘한 학생이 있고 공부도 못하고 사고만 치는 그런 학생이 있으면 어느 쪽으로 갑니까? 공부 잘한 쪽으로 장학금이 흘러갑니다. 왜? 그게 보람이 될 것입니까? 공부 잘하고 착한 일을 도와줘야 내가 장학금 줘서 공부해서 나 크게 되면 성공하면 그게 보람이다. 그게 우리들 그 계산이고 그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사고뭉치 도와줬는데 돈 없는데 강도되고 그럼 야 내 돈 다 허비했다.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일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보람이 되고 가치 있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내가 그만큼 더 가치 있고 격상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향유를 본 여인을 나무라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8절에 보면 제자들이 향유를 부는 여인을 보고 굉장히 붕괴했다고 합니다. 막 화가 막 솟아오르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의도로 이걸 허비하느냐? 나무란 거예요. 네 행동 크게 잘못됐다. 책망이죠. 근데 붕괴한 이유는 아시는 대로 향유를 아니 그렇게 허비해버리는 그것보다도 그걸 팔아가지고 2천만 원 챙겨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 그들을 도와주면은 그게 더 보람 있고 그게 더 가치 있는 그런 그 사용 그 길이 아니냐 그것 때문이란 말입니다. 마태는 제자들이 붕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가 붕괴하고 나무란 것으로 얘기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서로 얘기가 다른 것은 저자가 어떤 시각에서 예수를 말하고 있나 그 차이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마태는요. 제자들이 붕괴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 건 결국 모든 제자가 똑같다 그겁니다. 다 똑같아. 다 같은 소리냐 그거예요. 향유를 부은 여인에 비해서 제자들 모두가 다 엉터리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붕괴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자들이 붕괴한 거 여러분 심정적으로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얘기한 대로. 2천만 원치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가지고 쓸모없이 만들어버리는 그것보다도 팔아가지고 구질을 하면은 그게 더 의미가 있고 보람되고 더 가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일이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지혜도 같은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 붕괴하고 나무라는데 예수님 오히려 여인의 행동을 변호를 하죠. 좋은 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어떤 의미에서 좋은 일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 칭찬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라면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았다.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경만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았는지 아니면은 단지 향유를 부는 그 마리아의 행동을 장례를 위해서 한 것으로 여겨주는 것인지 그건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예수님이니까 붙자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단지 예수님이라고 해서 2천만 장례를 갖다 그런 식으로 쏟아 부어버리겠습니까? 그렇긴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2천만 원 뭐 전 재산에 할 수가 있는 그 향유를 그렇게 의미 없이 별 생각 없이 붓지는 않을 것이에요. 어쨌든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알았냐 몰랐냐 이것보다는 그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장례를 위한 것으로 예수의 죽음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신다는 것.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해서 그를 기억하라는. 자 그러면은 복음을 전파할 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야기를 함께 말이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예수를 믿으시오. 복음을 전하고 나서 마리아가 예수께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렇게 그 행한 일을 얘기해라.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도 그래요. 이 내용을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봉사하는 것도 함께 가르쳐야 된다는 이런 뜻으로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것도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런 얘기겠죠. 자, 예수님께서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그를 기억하라고 하시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인은 장례를 할 때에 시신의 향유를 바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장례식 풍습을 배경으로 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과 연결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구약 성경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구약을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건 기름을 부었다 그 뜻입니다. 기름을 부은 것인데 구약에 보면은 기름을 붓는 것이 많이 나오죠. 왕을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붓고 제상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거룩의 의미가 있어요. 거룩이다. 그렇게 보면은 여인의 행동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존귀하고 거룩한 것으로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참으로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죽음 자체가 거룩한 죽음이라는 그런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그것이 향유를 붓는 행위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존귀하고 거룩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께는 사망의 자리에 있는 그 우리에게는 새롭게 사는 길이 되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고 거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한 우리에게 새롭게 사는 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빠진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해서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사망에 찬 우리에게 어떤 죽음이냐, 그걸 말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인의 행동으로 분기를 하고 있는 제자의 잘못이 뭔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새롭게 사는 길이 열렸다는 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이걸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제자들 눈에는 단지 여인의 행동이 비싼 향유를 쓸데없이 소비해버리는 낭비하는 그런 것으로밖에 보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인의 행동은 쓸데없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쪽은 예수님 나에게 새롭게 살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기 전부를 맡기는 그런 행동으로 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는 그 행동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죽는다는 인간의 근본적인 그 문제를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저 좀 더 보람되는 것, 좀 더 가치 있는 행동, 여기에만 의미를 두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요. 사람이 평생도록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그런 행동만 골라서 하고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 죽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게 근본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사람이 그 사실 잊고 살아가요. 인간은 죽는다, 맞아. 당연하게 받고 여기면서도 그 의미를 모른단 말입니다. 왜 죽느냐? 그걸 몰라. 늙어 죽지. 나이 들면 죽지. 사고나 죽지. 그냥 그렇게만 여길 뿐이지. 왜 죽느냐? 그 근본의 문제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그 당연한 말에 담긴 의미가 뭐냐 이걸 생각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 죽습니다. 내일 뭐 누가 죽었습니다. 소식이 들어올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인간은 죽는다. 그 죽음 안에 있는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죄인입니다. 그것도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죄의 삭신 사명에 처해지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저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평생껏 양심대로 살고 나는 죄 안 지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죽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 자체가 우린 죄의 형벌 아래 있다. 그 선언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걸 볼 때에 누구도 죄를 이긴 적 없다 것입니다. 누구도 죄를 이긴 적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을 가시더라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늙어 죽는 것도 아니고 뭐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실수해가 죽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뜻으로 죽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의 순종이 십자의 죽으심이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죽음의 길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시고 우리는 대신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이걸 아는 신자라면은 자기의 근본의 문제에서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죽음이 나에게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일인가. 그걸 놓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떤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그것보다도 예수님의 죽으심 그걸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그걸 믿게 되는 것이 가장 존귀한 일입니다. 그게 내가 말할 수 있는 은총의 사건이며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인의 행동을 같이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인의 행동과는 전혀 다른 행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14절부터 나오는 가룟유다죠. 가룟유다가 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 주겠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사장이 은 30을 달아줍니다. 그 은 30도요, 구약과 연관된 액수입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은 30 주는 것이 아니고 구약과 연관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 지니라.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소가 종을 받아 죽으면은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배상금으로 그 상전에게 주라는 거죠. 종의 상전에게. 근데 은 30세겔이 뭐냐면 당시 그 종의 값이 은 30세겔이었습니다. 노예 매매할 때 그 값이. 따라서 대제사장이 은 30을 예수를 넘겨받는 대가로 가룟유다에게 달아준 것은 예수님을 노예 값으로 평가했던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존재 가치를 하찮은, 노예와 같은 하찮은 것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유다가 그 돈을 받아가요. 우리는 그 대개 유다가 돈에 욕심이 나가지고 예수를 팔았다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요, 유다가 돈에 욕심이 있었다면은 예수님을 넘겨준 대가로 더 많은 돈 요구를 했어야 합니다. 더 많이 요구를 해야 되죠. 예수님은 당시 제사장 장로 그들이 그토록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그걸 알면서 달랑 은 30은 받고 말겠습니까? 흥정을 하면서 좀 더 써라 말이지. 은 300, 아, 안 돼? 250. 뭐 흥정을 해가지고 넘겨줘야 야 돈이 욕심이 있구나. 돈이 목적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것이지 은 30이니까 달랑 받고 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면은 유다가 그냥 돈 욕심 때문에 돈을 목적으로 예수를 넘긴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이유가 뭐겠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죠. 제자들은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실망과 배신감이 몰려 들어온 것이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을 사망서 건져준 구원의 메시아, 구원자로 여긴 것이 아니고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준 정치적 메시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주의 나라가 되면은 우리는 한자리 차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가득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버립니다. 얼마 듣기 쉽겠습니까? 배신감이 오는 거죠. 실망이 오는 것이고 내가 그동안 당신을 따라다니는 대가 어디가 받을 것인가 그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가 죽어버리면은 그 꿈과 기대가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데 마음이 그냥 덤덤하겠습니까? 안 그럴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 말을 계속 반복한 예수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고 더 이상 내 인생을 그을 만한 분이 못 된다 이래 생각을 하고 예수를 그냥 그 분노 아래에서 넘겨버린 그게 유다의 그 행동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목적이라기보다도 내 기대를 무너뜨려버린 예수의 분노 때문에 은 30, 종의 가치, 그걸 받고 넘기겠다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요, 가룟 유다식으로 예수를 대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 때 자꾸 어떤 이 땅에 대한 기대를 걸쳐 두려고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말이죠. 그게 가룟 유다식입니다. 내가 열심히 주일 지키니까, 막 기도와 봉사하니까, 뭔가 내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꺾어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기다려 기다려도 그 기대한 게 이루어지질 아니하니까 믿어도 소용없더라. 이런 말을 하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룟 유다와 같은 시각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뭐냐면 자꾸 이 세상이라는 것, 그 하나만 생각을 하고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런데 육신의 어떤 이득. 그것만 생각으로 예수를 찾으니까 그런 기대가 나오는 것이고 그 기대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원망과 어떤 그 불만과 그런 분노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예수께 나올 때는요 세상이라는 걸 떼어놓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예수께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오르고 이런 거 상관없이 십자가 죽으신 그 주님의 피 흘리신 은혜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은 나의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줘야 그게 신자라 그 말이에요. 자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손에 사탕 들고 와서 우는 날 달래주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그런 일 수 없습니다. 아이가 울면 엄마 사탕 넣고 입에 툭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울고 불고 기도하면 내 입에 사탕 넣어주겠지. 그런 기대 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 여러분 그 믿음입니까? 그런 믿음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 얻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거룩한 자로 역임받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신앙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충만이죠. 충만 상태예요. 이런 신자에게 모든 게 은혜더라 그 말입니다. 잘 되고 못 되고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잘 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못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은총을 내가 받았다는 그것만으로 충만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복됨이라 그 말입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아는 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세계, 충만과 기쁨과 평강의 세계, 그 깊이를 누리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 은혜의 세계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아갈수록 바울처럼 오게서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이 되어지지를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은 이 세상에서 남보다 좀 더 잘 살고 좀 더 많은 걸 누리는 그것과는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를 두려면 그런 기대를 두시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세상 것으로는 누릴 수가 없는 평강과 기쁨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다. 그게 나의 세계로 우리에게 다가와지고 그 세계를 살아갈 수가 있다는 여기에 기대를 두시고 예수께 나오고 그 주님의 은혜의 분량을 알게 되기를 구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소원으로 기도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말 내 어떤 죽을 문제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그런 신자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과연 어떠한 자리에서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또 무엇으로 감사하느냐,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많이 좀 돌아보실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승진한 것으로 감사하고, 뭐 아이 공부 잘한다고 감사하고, 건강 감사하고, 그런 게 우리의 감사의 전부라면은 우린 신자로 너무 가난한 것입니다.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런 것으로 감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음의 문제라는 거, 이걸 생각해 오면 어떤 감사가 있어지는 것이 마땅하냐 그 말입니다. 멸망의 길을 가던 지옥의 그런 길을 가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멸망이 아닌 거룩한 자로 새롭게 사는 그런 길로 옮김 받았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께 감사로 충만히 자리해야 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본질적인 그 문제를 자꾸 덮어버리고 팽개치고 잊어버리고 예수께 나오는 것, 그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 그 기쁨의 사건,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신자로서 풍성하고 부요된 그런 길을 가고 있다는 그 세계가 우리의 세계라는 것,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대로 살아갈 때 주어진 보상은요, 죽음에서 해방된 기쁨이고 평강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보상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광이고 기쁨으로 주어질 거라 그 말입니다. 세상 것이 아니고 말이죠. 근데 우리에겐 그게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보상은 죽음에서 해방된 기쁨이다, 평강이다.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됨의 그 부요함, 그 가치 우리가 증가하지를 못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죽음의 문제, 죽는다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주부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염치 없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죄 아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다시금 돌아보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강과 자랑이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죄 아래 있고 결국은 사망에,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산다는 그 복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우리에게 진심으로 존귀하고 거룩한 일로 다가오게 해주시옵시고, 이젠 저희들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신자됨을 드러내게 하시고 신자로 자랑된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